오늘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며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세 가지 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벼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이 훌륭한 서신서를 볼 때 로마서의 처음 4장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타락에 대한 인간이 마주하게 된 길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삶과 죽음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들 속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요. 그런 뒤에 바울은 인간, 곧 우리 자신의 타락과 거역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묘사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4장 끝과 5장에서 그리고 편지 끝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정말로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아멘.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에 관하여 같은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따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절됨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거나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화목이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케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달리시어 십자가에 달리시어 그의 피로 우리의 용서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그 비난과 정죄는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지어졌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매일 계속해서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 많은 축복들이 다가오면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 축복들 중 몇몇은 다음 구절들에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그중 첫 번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나아감, 접근을 나타내는 영단어, 액세스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살펴보면 매년 수백만의 난민들이 그들의 거주지에서 쫓겨나와 거대한 수용소 천막에서 잠을 자며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고향집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군부대 캠프는 경계되고 감시되어져서 대중들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호주의에 대한 출입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여러분은 의사를 보기 위해서 그 진료실에 들어가려면 접수원과 예약 일지와 또 의사의 진료가 가능한 그 시간 여부에 달려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로 살펴보아 나아감 접근 등의 의미를 한번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액세스는 어떠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 권한을 가진 자들만이 그 특별한 장소에 들어갈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 참된 교회의 참된 종교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깊게 물든 죄악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신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용서하심은 한 장소에서 한 사람에 의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갈보리 언덕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른 모든 길은 막혀진 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일 것이라고 제시되고 주장되었던 수많은 길들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아감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단어를 나아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단어가 가지는 완전한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일, 이러한 접근은 전적으로 오직 그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의 의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마주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고 본 적도 없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빛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구원자, 전적으로 사랑스러운,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와 합하고 그와 함께인 자인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받아들여지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장막 아래 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그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우리의 성부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우 위대한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그 특권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또 그가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 소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말하고 그분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라 재촉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특권을 제공하실 수 있는 다른 존재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베푸신 그 큰 구원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자유롭고 확실하게 대화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께 드려지는 그 어떠한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러분께서 단독으로 그분과 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강구를 직접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이들이 그분께 다가와 그들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기를 강구하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의 응답을 받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그들에게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그들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그들 자신들을 위한 세상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간구한 사람들 중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의 열렬한 기도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효과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애정을 가지고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님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엔 거룩한 친밀함이 존재합니다. 그 친밀함으로 우리는 한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소리 지르며 그의 아버지께 달려가는 것처럼 주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 역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아들이 방탕한 아들일지라도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차가워진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찾아서 그곳에 가득 채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됩니다. 바울이 주님께 나아가다, 다가가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분들이 어떤 위대하고 중요한 분을 가끔씩 찾아뵙는 것을 말하거나 또는 어떤 분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간헐적인 방문이 아닌 매일매일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의 아들인 대론 트럼프는 그의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을 오직 공식적인 행사 때만 방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가 계신 백악관으로 그와 그의 아버지가 선택한 시간에 언제고 아버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트럼프는 자신의 아버지를 보러 갈 수 있고 시간이 허락할 때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이 앉아서 함께 콜라를도 마시며 즐거운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인 관계는 때와 장소의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며 얻었으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왜 믿음으로 서 있는 에서 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바울은 그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로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역시 맞는 말일 텐데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단어의 원뜻은 꿋꿋이 서다, 고수하다라는 바로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구절 속에서 신앙의 절대적 확실성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위에서 꿋꿋이 섰다, 즉 꿋꿋이 고수된다라는 것은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 가르침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이 가르침에는 확실치 않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로 인도되어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확증되어졌습니다. 혹은 우리는 은혜 안에 심겨지고 그 안에서 자리잡고 세워졌습니다. 그 단어는 안정성과 보정성을 나타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서 있는 그곳은 그저 잠시 머물고 그 이후에는 길바닥으로 쫓겨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보장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은혜로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어떨 땐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할 정도지요. 다시 한번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어느 것도 이것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 안으로 소개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해 자리 잡고 그분으로 인해 정착하고 그분으로 인해 그 안에 바로 서며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로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변증 혹은 변명을 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고 머뭇거리며 불확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의 하늘아버지인 것을 깨달으며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안내입니까? 세 번째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표시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표시는 우리의 변치 않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효과, 즉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남자 그리고 여자들로서 영광의 하나님의 소망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로 즐거우라고 명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옷을 입고 또 모든 기독교인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평상시 삶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기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며 특별히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정죄함을 받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소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때에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은혜에 대한 우리 애착과 기독교인의 삶 전체와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시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한 곤란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잠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감정들은 또한 우리를 비참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족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또는 교회 구성원 간의 문제, 직장에서 생겨난 문제를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저 그러한 모든 문제들로부터 날아서 도망가기를 꿈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음속에 소동이 있을 때 하신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심히 괴로워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에 굴복하기보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 하나님 영광의 소망에 대한 확신과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감정대로 모든 것을 행한다면 그곳에는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회에는 제약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강도, 살인자 또는 강간범이 자신을 변호하며 저는 그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라는 말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느 누구도 그러한 태도를 잘했다 옹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모두 그들이 범한 범죄 행위를 비난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들은 우리 성격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서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죠.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정들이 없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애정들, 감정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케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칭의와 우리의 죄의 용서를 가지고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각이 주는 기쁨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주심으로써 그것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르쳐지는 것보다 더 많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소망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관하나요? 그것은 우리의 요동치는 변덕스러운 감정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들은 우리의 삶 속 다양한 때에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취하여 가시며 때로는 우리를 압도하며 이끌어 가십니다. 기독교인들의 의무들 중에는 귀찮은 것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에는 언제나 우리의 축복받은 미래에 대한 기쁨이 그런 귀찮음을 덮고도 뒤덮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 안에서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소리로 불평하는 사람이나 또는 큰 소리로 매우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어떤 상황 속 또는 많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실제로 그러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즐거워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쁨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볼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화롭고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 평화가 기쁨이 행복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우리 삶은 지루하고 음침한 세상에서 매우 매력적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 만족과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요한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만족감과 소망의 부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강하게 끼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자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침울해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송축함을 받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으로부터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그의 일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동참하며 열광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거룩한 기쁨이 당신의 삶의 기계에 박히에 오일을 뿌려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열매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과 죄의 용서와 영생의 약속으로부터 나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형의 집행을 기다릴 때 그에게는 어떠한 자연적인 동기도 없었지만 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쁨은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을 때 우리의 영이 주님의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기쁨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 결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 기쁨의 원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로 인해 점점 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그 의미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거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생명의 새 생명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 어린 양 예수님 뒤에는 우리의 사랑하고 신실하신 하늘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분 그가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주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질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인의 지위에서 건져 올리셨으며 우리로 순결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며 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생의 소망을 현실로 만드셨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형상을 따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기본 근거이며 마귀는 결코 우리에게서 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영원한 영적 진리이며 변하지 않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한 우리도 역시 주님 안에 붙어있다면 주님께서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 어디에도 이와 같은 연합은 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세계 속으로 찾아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의 과거와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로 그분과 언제까지나 존재하는 그런 관계를 맺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으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비밀 또한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주님은 그가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는 날에 우리를 자신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취하여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며 즐거이 누립시다.